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화는 아주 일상적인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고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똑똑하다는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부탁해 보는 겁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 한 잔만 타다 줄래? 아니면 거기 식탁에 있는 사과 좀 깎아 줄래? 하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 화면 속에서는 엄청 완벽한 답변이 쏟아지겠죠. 최고급 원두 추출하는 온도부터 사과 껍질 안 끊기고 깎는 그 노하우까지 텍스트로는 아주 유창하게 설명할 겁니다.
맞아요. 말은 정말 청산유수죠.
네. 하지만 현실의 식탁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모니터 불빛만 깜빡일 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AI가 인간의 언어를 막 유창하게 구사하고 복잡한 코딩도 하고 예술적인 그림 그려내는 거 보면서 진짜 경이로움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었죠.
네. 그런데 이토록 고도화된 지능이 정작 현실 세계에서는 문고리 하나조차 스스로 못 돌린다는 겁니다. 손도 발도 물리적인 감각도 아예 없으니까요.
네.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 그 젠슨 황 실리콘의 카이사르 11장, 물리적 AI의 도래에서는 현재의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을 가리켜서 비트의 세계에 갇힌 유령이라고 묘사하더라고요.
그 비유 정말 탁월하죠. 유령.
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이 유령이 화면을 벗어나서 드디어 물리적인 육체를 얻게 될 때 과연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궤적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책의 비유가 꽤 흥미로운데요. 저자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로마 제국 영토를 넓혔던 카이사르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 제목부터가 실리콘의 카이사르니까요.
네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전체를 장악했던 것처럼 젠슨 황의 행보도 딱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게임 그래픽이라는 영토를 개척했고 이어서 과학 연산이라는 바다를 건넜고 마침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평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시선이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 세계, 즉 물리적 공간을 향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물리적 AI죠.
디지털 공간에서 현실 세계로의 확장이라 이 부분 기저에 깔린 논리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사과 깎는 AI 이야기 꺼냈잖아요. 세상 모든 지식을 다 학습한 똑똑한 AI가 정작 칼이랑 사과를 쥐어주면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그냥 물리적인 팔이 없어서만은 아닐 텐데요.
맞아요. 그게 단순히 로봇 팔 하나 달아준다고 뚝딱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존 텍스트 기반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요?
네. 그들은 사과라는 명상어랑 깎다라는 동사 사이의 통계학적인 확률 관계만 계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의 둥근 표면이 주는 그 미끄러움이나 과도가 껍질을 파고들 때 그 미세한 저항감 있잖아요.
아, 껍질 깎을 때 손에 전해지는 그 느낌이요?
그렇죠. 그리고 사과를 놓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중력 같은 물리적 감각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데이터로 글자만 배웠지 물리 법칙을 체화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나열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 단어가 현실에서 가지는 물리적인 무게감은 전혀 모른다는 거네요? 그래서 책에서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대상 영속성이라는 심리학 개념을 가져온 거군요. 공이 소파 밑으로 굴러갔을 때 그 상황이요.
네, 아주 직관적이죠. 생후 몇 개월만 지난 아기들도 굴러가던 공이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면 그게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소파 밑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막 밑으로 손 넣어서 꺼내려고 하죠.
네, 그게 대상 영속성이거든요. 근데 텍스트만 학습한 엄청난 규모의 인공지능한테 이 상황을 묘사하면 가끔은 그냥 공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버립니다. 수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지능이 정작 아기들도 아는 물리적 세상의 기본 법칙은 모른다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그래서 젠슨 황이 인공지능의 진화를 세 가지 물결로 정의를 했죠.
네, 첫 번째 물결이 이미지랑 음성을 컴퓨터가 인식하는 인지의 단계였고요.
아, 고양이 사진 보고 고양이라고 맞추는 그런 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결이 챗GPT처럼 텍스트나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성의 단계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단계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세 번째 물결이 바로 AI가 중력이랑 마찰력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 직접 개입하는 물리적 행동의 단계, 즉 물리적 AI 시대라는 겁니다.
뇌의 명령이 근육으로 전달돼서 현실의 물리력을 행사해야 진정한 혁명이 완성된다는 논리. 아주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코딩하다가 에러 나면 그냥 백스페이스 누르거나 초기화하고 다시 실행하면 그만이잖아요.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깝죠.
네, 완전 디지털이니까요.
근데 현실 세계는 다르잖아요. 이 물리적 AI가 들어간 수천만 원짜리 로봇이 걷는 법 배우겠다고 막 넘어지면 부품 다 망가지고, 혹시라도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실수라도 하면 그 비용이나 인명피해 위험은 감당이 안 될 텐데요.
바로 그 질문이 젠슨 홍이랑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이 직면했던 가장 거대한 잠벽이었습니다. 현실의 물리 법칙은 너무 냉혹하거든요. 시행착오 대가가 막대한 손실이나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네, 게다가 물리적인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로봇 하나가 수만 번 넘어지면서 걷는 거 배우려면 현실 시간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이 고안해낸 해법이 이른바 세대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AI 두뇌를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인프라 같은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대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대한 슈퍼컴퓨터입니다. 여기서 AI의 기초적인 지능을 학습시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이 다 끝난 AI를 현실의 로봇 몸통 안에 딱 집어넣는 작고 전력 효율이 높은 로봇의 두뇌 컴퓨터죠.
아, 칩 같은 거군요. 그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두 번째 컴퓨터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로봇이 아무리 넘어져도 부품 하나 안 깨지고 안전하게 수천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완벽한 가상세계,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컴퓨터입니다.
아, 그 두 번째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세계가 바로 이 책에서 엄청 강조하는 옴니버스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옴니버스라는 단어 들었을 때 메타버스 같은 정교한 3D 그래픽이나 게임 화면 정도를 떠올렸거든요. 보기엔 현실 같아도 결국 그래픽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옴니버스는 단순한 3D 그래픽 렌더링 툴이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눈에 보이는 시각이 아니라 완벽한 물리 법칙의 복제에 있습니다.
물리 법칙의 복제요?
네, 엔비디아가 구글 딥마인드나 디즈니 리서치 같은 곳이랑 협력해서 물리 엔진을 극도로 고도화했거든요. 이 디지털 지구 안에서는 현실이랑 똑같이 중력이 작용하고 금속이랑 나무가 부딪힐 때 마찰 계수가 다 계산이 됩니다. 심지어 바람 부는 유체 역학이나 빛 반사까지 실시간으로 연산이 되죠.
와, 그러니까 로봇 입장에서는 이게 가상세계인지 현실인지 물리적으로 구분을 못할 만큼 정교한 학교가 지어진 셈이네요. 현실에서 넘어지면 막 수리 견적서가 날아오지만 옴니버스 안에서는 수백만 번 넘어져도 그냥 리셋 버튼 누르면 되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시간의 제약마저 사라집니다. 옴니버스 안에서는 시간을 무한정 빠르게 돌릴 수 있거든요.
아,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네네. 현실이라면 몇 년 걸릴 시행착오를 단 며칠, 빠르면 몇 시간 만에 다 축적할 수 있는 거죠. 로봇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아이가 자전거 배우듯이 스스로 막 무소한 자세를 시도해보고 중력이랑 마찰력을 이겨내는 최적의 움직임을 터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책에 등장하는 코스모스라는 모델 개념이 진짜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아, 이제는 로봇도 꿈을 꾸면서 학습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 꿈을 꾼다고 표현하시니까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그 인간도 낮에 막 겪은 경험을 밤에 수면 상태에서 뇌파로 재배열하면서 학습을 공고히 하잖아요. 코스모스 모델이 딱 그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정확한 비유입니다. 코스모스가 일종의 월드 무대인데요. 예를 들어 로봇한테 탁자 위에 있는 컵을 밀어봐 이렇게 명령한다고 쳐보죠.
네.
과거의 AI는 그냥 밀라는 동작만 딱 수행했어요. 근데 코스모스 모델이 탑재된 로봇은 내가 컵을 밀었을 때 컵이 어느 방향으로 구를지, 탁자 끝에 도달해서 바닥에 떨어지면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 그 수많은 물리적 미래를 머릿속으로 미리 상상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조명이 갑자기 막 어두워진다거나 바닥에 물이 엎질러져서 미끄러워지는 그런 수만 가지 변수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시험해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 소개된 디즈니의 소형 로봇 BDX-1화가 그 놀라운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옴니버스에서 훈련받은 그 로봇이 현실로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 말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그걸 심투리얼 갭을 극복했다, 심투리얼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상에서 현실로의 전이요.
맞습니다. BDX 로봇이 가상 공간 안에서 진짜 험난한 지형 걷고 장애물 피하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능을 현실의 로봇 몸통에 다운로드하고 딱 스위치를 켰는데
어떻게 됐죠?
단 한 번도 현실의 흙바닥을 밟아본 적이 없는 기계가 마치 현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생명체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와, 시행착오의 비용과 시간을 현실에서 가상으로 싹 다 옮겨버린 완벽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그런데 이 심투리얼 기술이 단지 귀여운 소형 로봇 하나 걷게 만드는 걸로 끝나진 않겠죠? 훈련 마친 이 똑똑한 AI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젠슨 황의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자유로워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 기술이 자동차, 물류창고, 공장, 병원, 그냥 우리 삶의 모든 물리적 공간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동화랑 자율화의 차이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 자동화랑 자율화. 우리가 되게 섞어서 쓰는 단어잖아요. 물리적 AI 시대 이해하려면 명확히 구분해야겠네요.
네, 쉽게 말해서 자동화는 세탁기나 컨베이어 벨트처럼 사람이 미리 입력해둔 규칙이나 명령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그냥 에러나고 멈춰버리죠.
그렇죠. 반면에 자율화는 기계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물리법칙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져도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율화의 거대한 파도가 가장 먼저 닥친 산업이 바로 자동차죠.
아, 그래서 젠슨 황이 자동차를 바퀴 달린 로봇이라고 부른 거군요.
네네. 과거 자동차 산업이 뭐 엔진 마력이나 실린더 개수 이런 걸로 경쟁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성능을 규정하는 시대, 즉 SDV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책에서 특히 2025년에 공개됐다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모델 사례가 진짜 흥미로웠어요.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차 탈 때 제일 불안한 게 그거잖아요. 기계가 알아서 운전하긴 하는데 속으로 대체 무슨 근거로 브레이크를 밟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거대한 블랙박스 안에 내 목숨 맡기는 기분이랄까요?
그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율주행의 가장 큰 숙제였죠. 기존 방식은 사람이 직접 코드를 짜놓는 거였어요. 빨간불이면 멈춰라, 앞에 장애물 있으면 피해라, 이런 식으로 수천만 줄을 입력하는 규칙 기반이었거든요.
근데 현실 도로가 규칙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막 갑자기 피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알파마요 모델은 아예 달라요. 카메라랑 센서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물리적 상황을 분석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설명 가능성이에요.
설명 가능성이요?
네. 이 AI가 감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차 브레이크 등이 켜졌고 오른쪽 차선 트럭이 끼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속도를 줄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판단 근거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냅니다.
와, 판단의 과정이 투명해지니까 비로소 로봇이랑 인간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병원 풍경도 확 바뀔 것 같은데요. 그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곳은 실제 공장 짓기 전에 옴니버스 안에 디지털 쌍둥이 공장을 먼저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수천 대의 로봇 동선을 미리 다 꼬아보고 병목 현상 찾아내서 해결한 뒤에야 현실에서 벽돌을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일단 건물 짓고 컨베이어 벨트 돌려보다가 꼬이면 다시 다 뜯어 고쳤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천문학적이었죠. 근데 이제는 삽 뜨기 전에 모든 오류를 가상에서 잡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다빈치 수술 로봇이 AI랑 결합해서 인체의 미세한 장기 움직임까지 미리 예측하면서 수술 정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참, 듣다 보니까 제가 책 읽으면서 하나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게 떠오르는데요. 왜 로봇 공학자들은 굳이 두 발로 걷는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개발에 그렇게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걸까요?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이시죠.
네. 바닥 이동하는 데는 솔직히 인간 다리보다 바퀴 4개 다는 게 균형 잡기도 훨씬 쉽고 에너지도 덜 들잖아요. 뭐 계단이나 턱이 문제라면 바퀴에 관절 달면 될 텐데 왜 굳이 막 넘어지기 쉬운 인간 체형을 고집할까 싶었거든요.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바퀴가 효율적이라는 건 변함없는 물리적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경제학이랑 사회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계신 방 안이나 건물 밖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방 안이요.
문손잡이 높이, 계단의 폭, 의자 크기, 싱크대 깊이,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 위치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인프라는 오직 한 가지 생명체, 즉 인간의 신체 비율에 완벽하게 맞춰져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바퀴 달릴 로봇을 공장이나 집에 투입하려면 건물 턱 다 없애고 문고리 위치 내리고 인프라를 다 뜯어 고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프라 개조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차라리 그냥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로봇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기존 환경에 쏙 밀어넣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싸게 먹힌다는 뜻이죠.
아, 휴머노이드가 완성되면 세상 어떤 인프라도 수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우리가 쓰던 전동 드릴이나 빗자루 그대로 쥐어주면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나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같은 범용 휴머노이드가 엄청난 주목을 받는 거예요. 발전 속도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책에 보면 인간 손가락 촉각 해상도가 대략 2.8에서 3.5mm 수준인데
네네.
최신 로봇 손에 들어가는 센서는 무려 3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압력과 질감을 다 감지해냅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예민하게 감각을 느끼는 손이 탄생해버린 거죠.
와, 100마이크로미터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좀 너무 완벽한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사실 듭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아무리 수천만 번 완벽하게 학습했다고 차도 현실 세계는 통제 안 되는 변수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죠.
공장 종영이 갑자기 팍 나가버린다거나 로봇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묻어서 빛이 이상하게 반사될 때 만약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이건 단순한 윈도우 에러가 아니라 끔찍한 물리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책에서도 그 간극을 절대 숨기지 않고 다루고 있거든요. 공학계에서는 이걸 심투리얼 갭이라고 부릅니다. 가상과 현실 사이의 미세한 틈이죠.
심투리얼 갭. 아무리 정교해도 100% 모사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AI 로봇 도입 초기에 예측 못한 빛의 변화나 바닥의 미세한 질감 차이 때문에 시스템이 멈추거나 산업재해로 이어진 사례들이 분명히 보고되었거든요. 사람 다치게 할 수 있는 무거운 기계가 자율성을 가질 때 그 안전장치랑 윤리적 통제권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는 여전히 가장 어려운 미완의 과제입니다.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그 사회경제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실 로봇이 수억 명의 노동자를 대체할 거란 전망은 되게 진부한 얘기긴 한데 이 책에서 짚어주는 관점은 그 충격이 누구한테 향하느냐 이 부분이더라고요. 고숙련 노동자는 AI 도구로 써서 돈을 더 벌겠지만 육체노동 종사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은 진짜 가혹한 생존 위기에 내몰릴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기술 혁신이 만들어낼 전체 부의 총량은 분명 늘어나겠지만 그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공학이 아니라 결국 정치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거든요. 이 책도 그런 양극화 위험성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위기를 함께 제시합니다.
아, 그 인구 고령화랑 노동력 부족 문제 말씀이시군요. 저는 여기서 그 젠슨황의 철학이 딱 드러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로봇을 우리 일자리를 뺏는 적이 아니라 앞으로 무조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노동력을 메워줄 파트너로 정의하더라고요.
네, 위험한 건설 현장이나 24시간 사람 손길이 필요한 간병 의료 현장 같은 곳에서 로봇이 우리 대신 땀을 흘려줄 거라는 시각이죠.
근데 젠슨황은 이걸 되게 오래전부 준비했다면서요.
맞아요. 이 거대한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젠슨황은 항상 버릇처럼 우리는 30일 뒤면 망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절박함을 강조해왔거든요. 그 위기감 덕분에 10여 년 전 아무도 로봇 산업 미래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부터 옴니버스를 설계했던 겁니다.
물리적 AI 두뇌가 될 제슨이나 토르 같은 칩도 그때부터 묵묵히 개발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범용 AI 기초 모델인 프로젝트 그루트까지 쫙 공개하면서 로봇 산업 전체의 인프라를 직접 깔아버리고 있죠.
옛날 카이사르가 로마도로 쫙 포장해서 제국 혈관 연결했던 것처럼 젠슨 황은 가상과 현실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현실로 흘러들어오는 길을 닦은 셈이네요.
결국 21장의 핵심은 그거죠. 특스트 세계에 갇혀있던 지능이 마침내 물리적 실체를 잊고 세상 밖으로 걸어나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시행착오 비용을 가상세계가 다 흡수해주면서 진화 속도가 지금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쭉 되짚어보면요. 물리적 AI 도래는 그냥 뭐 스마트폰 다음 모델 나오는 식의 단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인류가 불이랑 바퀴 발명한 이래로 그 도구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되는 진짜 근본적인 문명적 전환이거든요.
네, 화면 밖으로 나온 이 유령들이 우리 삶의 물리적 풍경을 어떻게 조각할지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를 잘 구축한다면 인류에게 전례 없는 물리적 자유를 선사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대화를 이렇게 차분히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책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좀 묵직한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머지않은 미래에 물리적 AI가 세상의 위험하고 고된 육체 노동을 완벽히 대신해준다면요?
네.
그리고 옴니버스 덕분에 우리가 뭔가 시도할 때 겪어야 했던 그 뼈아픈 시행착오 비용과 상처마저 싹 사라져버린다면, 그렇다면 모든 게 안전하고 효율적이 된 그 미래에 과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나 경험은 무엇으로 정의되어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볼 화두네요.
네,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이 불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 우리 존재 가치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답을 한번 조용히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